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반 넷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정글에 갔습니다. 네. 처음 이제 들어간 정글이기 때문에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선교사님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바깥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봤는데요. 마을 중앙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보면 왜 마을 입구에 큰 아름드리 나무 하나 이렇게 뭐신 모듯이 신 모시듯이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마을 중앙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침에 한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그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더만,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서 그 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를 몇 개를 땄어요. 맺힌 열매들을 다 따가지고, 그걸 이제 마을 바깥에 멀리 갔다가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유심히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나무 한번 쳐다보고 또 올라가서 열매 따가지고 또저 마을 바깥에 갔다 또 버리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못 물어봤어요. 6개월쯤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 김치를 담그는데 저 열매를 푹 삭혀가지고 나중에 먹으려고 저 마을 밖에 땅속에 파묻는 건가? 이제 그 추장님한테, 아니, 추장이 왜 매일 아침마다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나무 한번 바라보고 열매 따고 땅속에 파묻고. 내가 보니까 이 나무에는 열매 맺힐 날이 하루도 없네요. 열매만 맺히려 하면 자꾸 따서 파묻으니까 열매 맺힐 날이 없네요. 왜 그럽니까? 그 추장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아이고, 선교사님, 선교사님 몰라서 그렇지. 이 나무는 아주 못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열매가 익으면 지금은 이렇게 딱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만 이 열매가 익어버리면 이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온 마을이 저 나무 열매 하나 때문에 그 나무 열매에서 나는 그 냄새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 따가지고 늘 파묻습니다. 멀리 가서 파묻습니다. 그것도 땅속 깊이 파묻어야지 설 파묻으면 냄새가 너무 독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이 소미사님 들어보니까 참 아프리카 사람, 정글에 사는 사람다운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문제 해결해줘도 되냐고. 아, 해결해주시라고. 그 선교사님이 딴거안 하고 그 광에 가가지고 창고에 가서 도끼자루 하나 딱 갖고 와서 그 나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뱉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 그 나무가 참 못된 나무인데, 못된 나무인데. 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그 맺히는 시기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뭐 사시사철 따뜻하니까 늘 맺히는 거예요, 늘. 늘 맺히니까 늘 따느냐고 바쁘죠. 그래, 그 나무의 열매가 익으면 너무 고약한 거예요. 마치 꼭 우리와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 나무 속에 나쁜 열매를, 그 못된 냄새가 나는 그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 그 나무가 늘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럼 그 열매를 계속 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를 늘 땄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니까 이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맺힐 날이 없죠. 늘 따니까. 만약에 좀 게을러가지고 한두 개안 따면 이렇게 맺히겠죠. 게을러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이거 다 따는 거예요. 부지런한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저는 이 나무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못된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어 불못에 던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사무엘하 11장 그대로 놔두고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또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좋은 나무가 나오고요. 또 못된 나무가 나오죠. 그렇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 너무 쉽죠? 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과일들은 익어서 그것이 이렇게 보통 모든 대부분의 과일들이 처음 맺힐 때는 이게 뜰고 맛이 없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햇볕을 받아들이고 또 또 이렇게 비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열매가 충실하게 익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그 과일 속에 정말 달콤한 맛이나 그 과일 속에 정말 그 특유의 맛들이 나잖아요. 저 과일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과 맛 다르고 배 맛 다르고 맛이 다 틀리죠. 망고 맛 다르고 파인애플 맛 다르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맛들이 다 다른데도 우리 입맛에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과일은 처음 맺힐 때는 뜯고 시고 쓰고 하지만 그것이 익으면 맛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처음에는 되게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죄의 유혹을 받아보면 처음에는 그 죄가 되게 달콤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워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정말 다 익어버리면 그 죄는 맛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에 저주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 아프리카의 그 나무가 마치 꼭 우리 인간 같습니다. 꼭 인간 같은 거예요. 그래, 그 열매가 처음 맺힐 때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익으면 못된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그래요. 저는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붕이를 거닐다가 다윗이 지붕이를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랬어요. 아름다웠다는 말씀과 아름다워 보인지라라는 말씀은 틀려요.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죄가 정말 아름답습니까? 죄가 정말 유익한 겁니까? 죄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게 만든 거예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그걸 먹으면 정녕 죽는 건데 하와가 내가 보자 한번 내가 저거 먹으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내가 보자 하면서 하와가 봤을 때 사단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렇게 보이게끔 했다는 거죠. 그건 정말 먹으면 죽는 건데 사단은 하와의 눈에 그렇게 비치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의 눈에 그 바세바가 아름다워 보였던 것처럼 다윗이 왕인데 정말 다윗 주변에 아름다운 그 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정말 원하면 많은 처녀들을 부인으로 들 수 있는 그 왕인데도 그가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래, 다시 이제 마태복음 잠깐 얘기하고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못된 나무가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정말 이 나무가 열매를 결정져요. 내가 못된 나무면 뭐가 나옵니까?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 시간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아셔도 여러분 마음에 그 복음과 많이 가까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맺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모든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원함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원함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맺힐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 내가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다. 이로써 내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추적해 들어가는데요.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원함은 있지만 행할 능력은 없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죠.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건 왜 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내 속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 성품. 아시겠습니까? 예. 내 속에 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있는데 사과 열매는 사과 나무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너무 쉬운 얘기입니까? 예. 사과 나무에서 이 사과 열매가 나와요. 이 사과 씨 안에는 사과 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과를 맺힐 수밖에 없는 성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되고 당연히 사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이 열매 이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이 못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지 아세요? 아, 왜 이렇게 목사님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제가 그 뒷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어요. 사람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 같습니까? 야, 내가 찍혀 불에 던지우지 않으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내가 찍혀 불에 던지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요.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까? 예.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도 나쁜 열매를 맺어요.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한다는 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길 원한다는 건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미워한다는 건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제 아내를 미워해요. 왜?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 가까이 있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지 않았, 내가 우리 요 앞에 있는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길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건 내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내가 이것을 아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걸 봤습니까? 예, 따라해 보세요. 뭐가 있는 걸 봤습니까? 죄가 있는 걸 봤어요. 죄가 있는 걸. 자기가 무슨 나무예요? 이걸 표현하면은 죄의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요? 예,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의 나무죠. 죄의 나무에서 뭐가 열리겠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아니죠. 죄의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마치 이른 아침에 청년이 이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맺히면. 예? 이렇게 맺히면 열매를 막 딴단 말입니다. 이거 잘 따는 사람은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잘 따내는 사람을. 이거 못 따내고 가만히 내버려서 무르무르무르무르 이렇게 있게 만들면 이런 사람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 그 말 이해되세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이거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예? 아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 나무 못된 나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죠? 못된 나무예요. 열매가 하나 있으면 무슨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열매가 두 개 있으면 못된 나무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못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기다린다면 속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인 줄 아는데 그건 정말 선이 아니에요. 이 로마 마태복음 7장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란 얘기가 아니고, 너라는 나무는 못된 나무야. 너는 찍혀야 돼. 너는 정말 찍혀야 되는 나무야. 마태복음 7장은 지금 여러분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여러분 보셨죠?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이렇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그럼 이 나무 살리는 나무, 이 나무 살리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 이 나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왜 벌목장 이렇게 다, 이렇게 나무 베는 그 벌목장에 가보면 나무에다 이렇게 X 표시 하거든요. X 표시 붉게, 빨갛게. 이건 뭡니까? 이 나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나무 이제 베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는 말씀은 이미 이 나무는 베어지기로 결정됐단 말입니다. 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면 이 마태복음 7장의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라 그랬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무슨 나라요? 범죄한 나라요.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네,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 했습니다. 예. 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입니까? 범죄한 나라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예, 허물진 백성이고. 그 백성의 종자 하나하나는 무슨 종자입니까? 행악의 종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이 지구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나라는 범죄한 나라고.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허물진 백성이고. 그 백성의 하나하나 한 사람은 행악의 종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행악의 종자, 결국 이 종자가 크면 어떤 나무가 되겠습니까?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나무는 딱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나무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속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아무리 헤집고 뒤져봐도 그분 속에선 죄가 안 나와요. 왜? 그분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누구를 세워놔도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죄를 찾아냅니까? 못 찾아냅니까?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 지금 예, 열쇠가 있네요. 이렇게 열쇠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제 주머니 아무리 뒤져도 담배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볼펜은 나올까요? 예, 볼펜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주머니에 볼펜은 있어요. 하지만 제 주머니에 담배는 없어요. 제 주머니에 술은 없습니다. 왜? 없기 때문에. 없는 걸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 속에는 죄가 없어요. 그분은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라는 거죠. 그분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아니,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예, 우리 인간은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항상 악이 나와요. 항상 우리 속에 미움도 나오고요. 우리라는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 우리를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란 왕이 범죄한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게 이 죄는 있지 않습니까? 죄는 왕궁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죄는 그 다윗이 쳐놓은 예루살렘 그 성벽도 뚫고 들어왔고 그 왕궁도 뚫고 들어왔고 다윗 주변에 그렇게 큰 군인들과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죄는 그 군사들도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뚫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다윗의 마음에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서 제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도. 노아도 죄를 짓더라고요. 세상에 노아가 그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 노아의 홍수가. 근데 홍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노아가 포도원을 크게 만들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대낮에 옷 다 벗고 자더라고요. 옷 다 벗고 자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와서 그거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뻘개 벗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들을 또 막 저주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술주정하는 거잖아요. 술 마시고 못된 버릇이잖아요. 노아도 보면 허물이 많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읽었던 이 다윗은 사람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 사람은 다 못된 나무예요. 아름다운 나무는 한 그루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아름다운 나무고 그럼 그분에게선 아름다운 열매만 나와요. 그분은 막 때려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았을 때 막 때렸잖아요. 때려도 그분 마음속에 이놈들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아들로서 왕의 보좌에 앉으면 너희들 내가 다 기억해 둘 거야.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분한 일 당하면 이 갈지 않습니까? 빠드득 갈면서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렇지만 내가 한번 힘 좀 키워보자.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도 예수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속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슨 짓을 해도 그분에게선 죄가 안 나와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앉혀놓고 정말 이렇게 음란한 영화를 계속 보여준다고 예수님 속에서 음욕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속에는 죄가 없어요. 사람 속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점잖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다 이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어딥니까? 저기 은행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관공서에 가면 기다리는 동안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활용하라고 책을 이렇게 비치해 놔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죠? 근데 책을 비치해 놓으면 뭐 이렇게 서울 소식이라든가 지역 소식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어떤 생활 정보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여성 중앙, 레이디 경향 뭐 그런 굵직굵직한 책들이 있는데 항상 가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보면 이 지역 정보 소식은 빳빳해요. 하나도 안 달았어. 근데 그런 여성 중앙이라든가 레이디 경향이라든가 그런 잡지들 보면 막 갖다 놓기가 무섭게 막 너덜너덜해요. 그리고 어떤 페이지 막 찢어져 있고. 그 사람들 속에 보면 밝고 건전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둡고 또 은큼하고 음란하고 사람들 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가리고 숨겨서 그렇지. 진짜 우리 속에 행악의 종자인 우리 속에 나오는 그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참 길어졌습니다만 그 사무엘하 11장에 그 다윗이 원래는 왕들이 출전할 때 이 사람 출전했어야 됐어요. 전쟁에 나갔어야 됐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고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처럼 다윗은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출전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가 그 전쟁에 출전을 했다면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 텐데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가 목동이었고 도망자였을 때는 그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어느 순간 왕이 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대신 전쟁을 해주는 그런 때가 됐단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어요. 내가 꼭 나가야 돼? 좀 쉬어도 되지?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될 마음을 갖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입지 않아도 될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굳이 은혜를 입지 않아도 이 전쟁에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왕궁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더라고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하는 거 보면 다윗이 아마 낮잠을 늘어지게 잔 것 같아요. 자고 이제 저녁 때쯤 돼서 그 침상 위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붕 위를 거느려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면 되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떠난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이 그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서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가 여유를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지붕이를 이렇게 거닐다가 누굴 봅니까? 예, 누굴 봐요? 그 목욕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쏴 소리가 나니까 왕궁이 지붕을 거닐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딱 보는데 웬 여인이 그 달빛 아래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니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꼭 그래요. 죄가 정말 달콤하게 보이게 해요. 내가 저걸 먹으면 정말 맛있어 보이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윗이 탁 침을 흘리고 보고 있는데 옆에 신하가 좀 제대로 된 신하가 있으면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십니까? 일국의 왕이 아녀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시고 침을 흘리시다니 고개를 돌리시옵소서. 좀 제대로 된 신하라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꼭 그 권력의 최측근에는 간신들이 있잖아요. 데려올갑시오. 다윗이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빨리 데리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알아들어야지. 그래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했는데 취하고 다윗을 이제 손 딱 닦고 입 딱 닦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아내 바세바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평상시 이제 그 왕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다 죄인을 깨닫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 다윗이 그냥 그 왕궁에서 여전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죄를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그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이라는 죄를 졌지만 그는 여전히 왕궁에서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몇몇 사람들은 알지 몰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좀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왕궁 사물을 국무를 다 보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왕이시여 우리 안에 바세바가 잉태하였나이다.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아는 지금 어딨노? 하고 알아보니까 우리아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요압 장군과 함께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 없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밧세바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말도 안 되죠. 그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면 밧세바도 죽게 되고 그럼 밧세바가 어찌 된 거야 하고 알아보면 누굽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우리아를 불러요. 너 근간에 수고가 너무 많다. 나를 위해서 전쟁을 하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너좀 와서 좀 쉬어라. 특별 휴가다. 포상 휴가다. 그래 이제 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는데 불러들이고 이제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또그 전세는 어떠냐 전세를 묻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봤을 때 너무 훌륭한 왕인 거예요. 그냥 우리야 그 많은 군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한 사람에게 다윗이 정말 그 친절을 베푸는 걸 보면서 휴가를 주고 그에게 포상을 하고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하는 걸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왕 다윗은 작은 신의 하나도 정말 챙기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보겠죠. 우리아도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너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어? 너 그간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집에 가서 네 아내와 좋은 시간을 좀 가져라. 그 우리아가 이제 바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집에 가야지 다윗의 작전대로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간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야야 너왜 집에 안 갔어? 너 집에 가서 좀 쉬지. 우리아가 충신인 거예요. 왕이시여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있고 내주 요압과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잠을 잡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야,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자네는 쉬어도 돼. 아유, 왕이시여, 전 그리 못합니다. 아이고, 다윗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안 됐다 싶어서 그래, 그러면 좋다. 그래, 이리 와, 이리 와라. 오늘은 여기서 쉬고 이렇게 이리 와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번에 술을 엄청 먹였어요. 술 기운에 보내려고. 그 술을 잔뜩 먹였는데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우리아가 왕이시여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가는데 그래 오늘은 집에 가서 좀푹 쉬어라. 그 이제 다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또 이제 그 성벽 근처에 또 잠을 그냥 자고 그냥 안 갔어요. 그래 다윗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하나 써요. 편지를 딱 쓰면서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 보시오. 내 신하 우리아가 당신에게 돌아가면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하시오. 라는 편지를 딱 써서 그 편지를 딱 접어가지고 그 우리아한테 딱 주면서 이거 기밀 문서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서니까, 잘 품에 가져가서 요압 장군에게 바로 보이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가 뭡니까? 우리야 자기 죽이라는 얘기인데 우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야가 말을 타고 전쟁터로 가는데 얼마나 다윗이 감사했겠어요. 야, 우리 임금님 너무 훌륭한 분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챙겨줘.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야.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딱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 죽이라는 내용인데. 요압이 그 편지를 딱 받아보더만 고개를 탁 끄덕이면서 그래 수고했네. 그래 자네 부대에 돌아가 있게. 그래 이제 얼마 후에 아주 극렬한 전투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낸 거예요. 제 전방에 내보내서 막 밀리고 밀고 하는 그 전투 속에서 그 적의 성벽 가까이까지 우리 아를 가게 만들었어요. 위에서, 성 위에서 성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죽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적의 화살에 탁 맞아서 이제 우리 아가 죽게 됐는데, 요압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서 이번에 좀 패했습니다. 몇몇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아주 명답을 해요. 명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예, 칼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게 칼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예. 여러분, 칼이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까? 예,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누굴 죽였습니까? 그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몇몇 사람들은 알았을지 몰라도 많은 백성들은 다윗이 그렇게 한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도 몰랐습니까? 하나님도 못 봤습니까? 예, 하나님 다 보셨어요. 다윗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보셨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하나님 그걸 다 봤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무엘하 11장에 인생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하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줄 압니까? 여러분이 이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아,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를 숨기고,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다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가늠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자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살인 안 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음란한 마음 안 품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탐심을 품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큰 죄를 짓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한 인생이 죄를 품고 흘러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는 일을 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헤입어서 자기를 가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가리고 싶어 해요. 그걸 가리려고 만들어진 게 종교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자꾸 가려요. 가려서 선한 모양을 만들어내려 그래요. 정말 선하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그리고 쭉 나중에 미친 마음 광패까지 나오는데 사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씻지 않는 손으로.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우리 항상 손을 씻는데 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게.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당신들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 속에 있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 속에 뭐가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친절을 베풀지만, 다윗이 우리아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엔 이미 간음이 있고, 그 속에는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그 친절을 베푸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속에 살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한번 다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종교는 사람들 자꾸 가리게 해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걸로 나를 가리는데 다윗이 선하게 살면 좋은 거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간음이 나쁘다는 걸 몰랐겠어요? 다윗이 죄하고 싸운 거예요. 시편 6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다윗이 죄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예, 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예, 다윗이 지더라는 거예요. 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나는 이겨요! 그 몰라서 그래요.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 여러분들이 다 뿌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다윗은 왕궁위를 거닐 때 그는 자기가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죄하고 딱 붙으니까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이었는데 사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인데 그 다윗도 죄하고 부딪히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속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좋은 나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면 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히려고 애쓴다고 맺혀집니까? 절대 맺힐 수 없어요.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이제 흑인 깜둥이를 얘기하는데요. 흑인이 그 피부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라고 물어봤어요.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변할 수 있느뇨.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성경 우리를 얘기하기를 악에 익숙하다 그랬더라고요. 죄를 짓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히는데 익숙한 거예요. 맞습니까? 배나무는 배를 맺는데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익숙한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만드는데 익숙하단 말입니다. 마치 그 정글의 그 청년이, 정글의 청년이 열매를 매일 따듯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죄의 열매가 맺히려고 그러면 이걸 따는 거예요.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걸 딱 딴단 말입니다. 따니까 사람들은 이거 못 보죠. 이 속에만 있다 뚝 떼버리니까. 내 속에 미움이 없는 게 아니라 미움이 있는데 내 속에 미움이 있는데 이 미움이 맺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 뭐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맺히기 전에 따는 거예요. 맺히기 전에. 내 속에 탐심이 있는데, 내 속에 탐심이 있는데, 탐심이 맺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무슨 도둑놈이라고 안 보겠어요? 맺히기 전에 따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머리에다 뭘 이고 갔어요. 저는 이제 빈손으로 이렇게 털레털레 걸어가는데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거의 동시에 길바닥에 10,000원짜리가 딱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정말 동시에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빠르더라고요.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거 주술 수 없잖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니까. 갑자기 발로 그걸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라고요. 내가 밟았으니까 아들아, 뒷일은 이제 네가 해라. 이제 그뜻 같아요. 그래, 그걸 딱 밟았어요.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서로 눈빛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말로 대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빛이 벌써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딱 주셨어요. 10,000원짜리를. 여러분, 그걸 딱 밟았을 때, 그거 딱 주셨을 때, 야, 이거 주인 찾아줘야지. 그 마음 같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 못 갔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딱 주셔서, 그냥 잘 썼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보면, 그 탐하는 마음 있잖아요. 예? 정말 탐하는 마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거 보면 찾아주고 싶어요? 예? 정말 그런 분 계시면 아마 똥만 빼면 부처일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속에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그때 아마 한 6살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이제 그 목욕탕에서 이제 빨래를 막 하고 있었어요. 빨래를 막 하다가, 시은아, 씻어야지! 그랬어요. 너 씻어야 돼! 빨리 와! 너 씻어! 얘가 갑자기 A씨! 그러는 거예요. A씨. 저도 분명히 들었어요. 옆에서. 제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너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씨 말이 없다고. 분명히 A씨 그랬는데 아씨 말이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정말 우리가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탐심을 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어떤 그 성품 속에 미움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걸 잘 따요.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예? 음란한 마음. 미움이 있을 때도 이걸 잘 따요. 탐심이 있을 때도 이걸 잘 따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예,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예, 못된 나무인 거예요. 이건 열매를 따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어짐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끊겨야 돼요. 우리 정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범죄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위치에 들어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가릴 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성경은 위선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걸 성경 위선이라고 했어요. 위선. 윗자는 거짓 윗자인데 거짓 윗자를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사람 인변에 할 윗자가 붙으면 그게 거짓 위가 돼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면 거짓돼요. 그게 거짓 윗자예요.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거짓되다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향해서 그 베푼 그 친절, 그 속에는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선 속에는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피곤해서 이렇게 피곤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무거운 가방을 들고 딱 타고 가는데, 나이 친 영감이 그 버스에 타면 어떻게 해요? 양보하잖아요. 양보하면서 어떤 마음 들어요? 이 가방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영감님께서, 아이고, 그래, 자네 참 고맙네.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감님이, 그래, 당연하지. 젊은 사람이 서서 가야지 하고 당연한 듯이 앉아서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눈 지그시 감고 가면 속에서 막 불 올라오는 거예요, 불. 누가 불 떼지 않아도 막 불불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선 속에는 항상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 속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선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베푼 선 속에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걸 다 봤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런 묘한 방법을 쓰고 하나님 그걸 다 봤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야, 구스인이 그 얼굴 피부를 바꿀 수 있냐?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너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못된 나무인 너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못된 나무예요. 우린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라는 나무 하나하나가 다 못된 나무입니다. 나라는 범죄한 나라고 백성은 허물진 백성이고 그 가운데 종자는 행악의 종자인 것처럼 하나의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읽었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완벽하지 않아요. 그 무화과 나무 옷은 해가 나면 마르고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지는 완벽한 옷이 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은 그래요. 근데 우리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니까 가죽옷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시간이 지나도 아주 심하게 움직여도 망가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 완벽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선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랬는데요. 성경에는 우리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옷이 그 무화과나무 잎 옷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만든 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다 망가지고 쇠폐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는 완벽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려고 했을 때, 그가 죄하고 싸웠을 때, 그는 백전백패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움 우리는 백전백패지만,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지만, 사무엘하 12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그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항상 인간이 하는 일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나와요. 꼭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인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그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주인을 몰랐어요.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불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까? 이사야 49장. 이사야 1장의 2절, 3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더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죄를 졌는데 그 다윗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